한두달 전에 저희가 칼빈의 5대 강령이라 해서 이렇게 칼빈주의를 좀 이해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한두 번을 하고는 지금까지 한두 달을 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모였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 상을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무엘 상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설교를 하고 그 대신 그러면 여기서는 로마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로마서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트랜지션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칼빈의 5대 강령을 이렇게 마치면서 로마서로 들어가는 게 스무드한 트랜지션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칼빈의 5대 강령을 좀 그때 시작했을 때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로마서에서 또 이게 다 다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그러면 요점만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난 두 번에 제가 그한 거를 다시 들어보니까 그첫 번째 그 포인트 그 완전 타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완전 타락이라는 교리가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완전 타락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정립을 간단하게 하면 죄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죄가 없이 만드셨는데 근데 죄를 져서 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빠진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냐? 구원이 필요한 상태죠. 그러면 그 죄에 빠진 상태,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구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이런 구원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죄에 빠진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제 어떠하게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 타락된 상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모든 그 사람이 사람됨에 있어서 죄에 물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죄에 물든 상태는 우리가 이렇게 컵이 있으면은 이 컵이 전부 완전하게 도구로 담겨 있다는 이런 뜻보다는 이 컵에 뭐 물이 있으면 독이 떨어져서 그 독이 이렇게 저어버리면은 100% 독은 아닌데 그 독이 그100% 물에 다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100% 물 어느 부분도 그 독의 영향을 안 받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00% 독이 담겨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일반 은혜 수준에서 착하게 산다 하는 말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사탄같이 완전히 100% 독이 들어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렇게 사탄을 닮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졌다는 건 우리가 설명할 때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이 정도, 정도가 완전히 아니라 범위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완전하게 물들었다 이거예요. 범위적으로, 정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사람됨에 있어서 어떠한 면에서도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죄에 물들은 그 상태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가 힘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들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 생각이 이게 틀리네. 성경대로 그러면 생각을 고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교인들이 하는 거는 참 재밌는 게 자기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예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껴도 성경이 말하면 성경에 맞추어 그 생각을 고치셔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뭐 더 뚜렷해요, 성경보다. 어쨌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다 로마서 얘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여러분 맨날 읽어드리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자기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고 자기는 선을 행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이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거는 그 죄악된 모습에서 그 죄에 맞는 하나님을 찾은 거지 참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많아요. 다른 종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죄에 빠진 상태에서 그 죄악에 물든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지 참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완전 타락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 타락된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즉 그 완전 타락된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면 그 완전 타락된 자는 그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사람된 모든 기능이 죄에 물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죄에 물들고 뭘 알 수 있는 기능이 죄에 물들고 뭘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죄에 물들고 뭐를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이런 이 지식이 주어지는 이런 거에서 다 죄에 물들어서 이 진리를 항상 왜곡시키는 것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앞에 딱 나타나도 그 죄인은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죄에 빠진 상태에서 내가 무슨 지금 뭐 헛거를 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뭐 하나 예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왜곡을 하지 진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물고기가 그 본질로서 육지에서 살 수 없듯이 죄인은 죄에 빠진 본질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절을 찾으시는 분을 위해서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즉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참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네. 그 말이 맞지만 더 나가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갖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왜? 얼마나 미련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전도가.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의 귀에는 여러분의 전도는 참으로 미련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미련한 전도를 해야 하느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미련한 전도를 요즘은 참 고상한 전도로 만들라고 전도 세미나 해갖고 뭐 전도를 그냥 멋있는 걸로 만들라 그래요. 성경은 전도 자체가 미련한 짓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미련한 짓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시고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이 그럼 완전 타락된 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도 세상 수준에서 선한 일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선한 일이죠. 세상 수준에서 선한 일은 안 믿는 자들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자들도 참 저 사람 선하게 산다. 그런 선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주 더러운 짓을 한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를 비교할 때 누가 더러운 거예요? 누가 악한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러운 거를 더 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최고로 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착하고 선하고 이럽니다. 세상 수준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누가 더 악한 거예요? 차라리 더러운 짓을 해도 성경을 보면은 참 좋아요. 왜? 한번 보세요, 성경. 쫙 읽어보시면 다윗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입에도 담지 못할 더러운 짓은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의로운 자래요. 롯. 롯이 성경에 뒤에 가면 의로운 롯이래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읽어봐도 의로워요? 참 요즘 아마 롯이 한 짓을 한번 해봐요. 교회에서 아마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롯을 향하여 의롭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참 더러운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러면 여러분이 의로운 자예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의 의는 걸레짝도 못한 거죠. 여기에서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데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그랬는데 솔직히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에서가 착해요? 야곱이 착해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에서가 뭘 잘못했어요?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다. 누가 의로운 자예요? 야곱이 의로운 자예요. 에서가 아니라. 왜?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세상 밥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 죽에.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장자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세상 주게, 세상에서 배고픈 거 하나 그거 면하려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파는 자예요. 즉 하늘나라 에서에 있어서는 걸레짝받아도 못한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천국은 무슨 이런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런데 성경은 그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의로운 자고. 아니 이거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행위가 아니에요. 그걸 가리키려고 이런 에서도 태어나게 하고 야곱도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살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가 계시 아니에요. 계시. 성경에 쓰여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 가르치잖아요. 아, 이게 행위가 아니구나. 은혜구나.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몇천 년 동안 행위냐 은혜냐 이 싸움으로 혼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방을 안 하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율법에서 해방을 했는데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는 즉 예수님이 와서 이루신 것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을 최고로 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도덕적인 수준에서 뭐 더러운 짓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악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칼빈주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은혜 밖에는 구원될 자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는 100% 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행위로는 안 돼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는 철저하게 그 죄인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죄인은 뭘 해도 죄란 말이에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죄밖에 못 짓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라는 것도 세상 도덕 수준에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도덕 수준에 잘못하는 거를 기독교에서도 죄라, 물론 죄죠. 그러나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지. 나로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인간의 행위에는 지금 칭의받는 데서만 인간의 행위는 전혀 무시하지만 그러나 성화에서는 또 행위가 무시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행위로 성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행위는 칼빈주의에서 중요시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즉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예요? 완전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구속,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제한적 구속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그 불가항력적 은혜는 성령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서 결론이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즉 그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그 구원에 참여된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이해하는데 그 칼빈의 5대 강령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왜? 참 그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완전 타락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는 이거죠. 완전 타락이 된 상태에서, 즉 죄에 빠진 상태에서는 인간 쪽에서는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보탬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근거로 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즉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건 무슨 상관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오실 거라면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는 이건 무의미해요. 왜?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해도 지옥 갈 일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선택하신 걸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우리 처음에 배운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뭘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선택론, 선택론과 예정론, 최고로 교인들이 싫어하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직접 겪었어요. 예정론을 가르쳤는데, 우와! 다 들고 일어나요. 반발을 합니다. 네.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왜? 기분이 되게 나쁜 교리예요. 예정했어? 다 예정됐어? 그럼 난 뭐야? 난 로봇이야? 뭐야 이거 뭔?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며?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이게 죄인들의 반응이죠. 이런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처음에 이런 반응이 없었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정론을 이해 못한 겁니다. 처음에 예정론을 이해할 때 반발이 나와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반발이 안 나왔다는 말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뭘 예정론이 뭘 얘기하려는지. 왜? 성경이 그 예정론을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제 공부할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중에 이런 반발을 하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반발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부터 인정하고 갑시다. 성경이 선택론과 예정론을 가리킵니까? 안 가리킵니까? 우리 지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됐대요?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뭐 받아들이겠느니 안 받아들이겠느니 그건 뭐 자기 자유죠. 우리가 강제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예정론을 안 받아들이겠다면 성경을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그런 분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래 이런 구절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왜? 참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반발이 난다.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구절을 성경이 아예 그런 교리를 성경이 아예 안 가르치는 걸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바울이 틀렸다든지 그런 자들도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자라. 아, 요즘 유명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이게 신학교에서는 지금 뭐 이런 말들이 아주 쉽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책까지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과 바울의 다른 점. 아, 여러분, 그 예수님과 바울의 다른 점, 그러면 처음에는 뭐 대단하게 들리지만, 예수님과 바울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책이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높여요. 예수님은 여자도 배척한 적이 없고 이 바울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뭐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뭐 이런 바울이 그 아주 못됐는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 한 적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이게 다른 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교묘해요. 그러나 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창세 전에, 즉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 전이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세상이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이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이제 성경을 파들어 가야죠. 반발이 나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서. 그러면 내 생각과 나의 이해가 지금 뭐가 틀린 건데.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이거를 이제 자꾸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성경 위로 올라가서 성경이 잘못됐고 아예 바울이 잘못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신학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진짜 엔타이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믿으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도 믿을 수밖에는 없는 교리들이 이제 같이 붙어옵니다. 신학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를 얘기하면 그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 교리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많은 교리가 저절로 믿어져야 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여기에서는 안 믿는데 그 믿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다른 교리에 가서는 또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일치해야죠.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선택하고 예정했으면 선택하고 예정한 대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여러분이 잡으셔야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했으면 그 선택한 예정한 그 목적이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는 창세 전에 선택할 능력도 있고 그렇게 선택된 자를 예정한 대로 이루실 능력도 있다는 것을 벌써 고백한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지전능이라는 고백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를 고백하면 그 고백한 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받아들여야만 그 고백이 올바로 고백된 거지. 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저쪽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 그거는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계신 분인데 그분이 모든 거를 다 선택하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정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그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라 할까요? 소련인으로 태어나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죠. 창세전에 여러분을 소련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러분이 소련인으로 태어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온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래 한번 내가 뭔가 해보자 해서 미국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런 잡을 내가 구하고 내가 찾았어요? 무엇은 하나님이 예정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한 거예요? 예정을 안 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제 여러분한테 달린 거죠. 어느 부분이 그래요? 어느 부분이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이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난 뭐야? 난 로봇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로봇가 되기 싫어서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로봇가 되기 싫어서 하나님이 로봇가 돼갖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에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이쪽으로. 하나님이 로봇이에요.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모든 게. 그죠?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이 안 믿으면 구원하고 싶어도 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로봇이니까. 여러분을 따라당겨야 되니까. 여러분 하는 대로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 산 만큼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싫은 사들입니다. 내 삶만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다 나온 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시고 계신답니다.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샤워할 때, 아, 머리가 잘 빠져요, 요즘. 샤워하는데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까지도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아가는 참새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고 떨어져요? 개미 한 마리도 여러분이 팍 밟아 죽인 그 개미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그렇게 함부로 아무 때나 죽는 줄 아세요? 너무 건방져요, 인간들이.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교만한 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근데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해야 되면,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자신이 없어야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구원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닌 것이. 왜? 나한테 달렸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인정이 안 됩니까? 저는 딴 건 몰라도 그건 확실합니다. 구원이 나한테 달린 거라면 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고 해서 제가 편하게 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루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죠. 알미니언 주의같이 교만한 그 마음가짐이 없다고. 왜?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구원을 얻어낼 만한 수준의 엄청난 수준의 행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걸레짝같도 못한 그런 더러운 행위를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로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확신까지 한대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알미니안 주의는 그러면 이 에베소서 1장 이 4절 5절을 어떻게 푸느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알미니안 주의는 그래도 성경을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다른 교회에서 이걸 가르칠 때는 성경을 한번 풀어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무조건 반발이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아예 예정론을 안 받아들이는 거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더욱이 아니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예정론이라는 거를 풀라고 하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풀어놓은 게 인간 중심으로 또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풀라고 했어요. 근데 아예 예정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는 그거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그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교회 역사에 없었어요. 적어도 그래도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지 완전 부인한 거는 그런 거는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알미니안 주의도 예정론을 말합니다. 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나 잘못 풀죠. 그들이 말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전지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미니안 주의가 얘기하는 예정론은 이런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역사 속을 들여다봤다 이거예요. 역사 속을 들여다보니까 왜? 미래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 속을 들여다보니까 김용환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믿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내가 선택한다. 내가 너희 예정했다. 이렇게 풀어요. 결국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도 인간에게 달려 있었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죠, 알미니안주의. 그러나 어쨌든 풀어보려고 했어요. 예정론을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도 인간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죠. 왜? 미리 보시고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예정했다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미니안 주의에서 선택은 조건적 선택이죠. 왜? 그 조건이 인간한테 있죠. 조건이 그 인간이 믿는 걸 보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말하는 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미래를 보실 수 있죠. 그거를 갖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는 거는 그렇게 미리 보신 그것에 의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즉, 인간이 뭘 하는 거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게 무조건적 선택의 지금 그 교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을 이제 말하면, 그러면 선택론을 말하면 왜 인간들이 싫어하느냐? 그럼 선택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얘기하고 선택이 안 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금방 또 마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올바로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또 나와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은 그럼 불공평하지. 이런 불만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 불만이 또 없으셨으면 아직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불만이 나옵니다.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거 뭐야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불공평한가 아니지 하고 또 혼란이 와야죠. 근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 혼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립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9장에 한번 가보죠.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공부할 건데 로마서 9장에 가보셔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로마서 9장 같은 거는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점만 한번 쭉 보죠.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곱두로 하는데 이렇게 한 번만 봐갖고 안 되고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선택론을, 예정론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예정론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 예를 어디서 가져오냐? 구약에서 역사, 구약 역사에서 그 예를 갖고 들어와요. 그런데 구약 역사에서 갖고 들어오면서 뭘 가르치느냐? 예정론을 가르치는 거죠. 선택론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부터 이 선택론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만 선택한 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선택론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구약 얘기를 하면 또 가만히 계세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선택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또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왜 아브라함만 선택해? 다른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은 그런 얘기는 또 안 하더란 말이에요. 구약에 가서는 항상 예뻐요. 모습들이. 왜 반발이 없어요, 구약. 근데 사실 왜 아브라함만 선택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은 어떡하고요? 벌써 구약서부터 가르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maybe 또 영어가 들어오네. maybe 아브라함은 딴 사람들보다 착했나 보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뽑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진짜 괜찮거든요. 뭐가 또 괜찮아요. 또 읽어보면 더러운 짓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선택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제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뽑은 거 가지고는 정확하지가 않아. 왜? 그 사람이 좀 잘나서 뽑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는 걸로 한번 내가 뽑아보자. 왜? 이거는 지금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아버지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서 이스마엘은 저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 아버지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좀 더 이게 큰 아버지에서 나온데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뽑아. 이게 뭐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이삭이 좀 잘난 것 같아. 이스마엘은 나빠. 그래서 이삭을 뽑았지.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도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한 뱃속에서 나오는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그 중에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한다. 오.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시죠. 무조건 내 맘대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아까는 뭐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조금 낫지. 뭐 같은 엄마에서 태어나도 뭐 내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 자식 낳아보니까 뭐 한 뱃속에 낳아도 이놈이 이놈 다르더라. 근데 어디까지 가시냐. 한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지금 애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착한 일을 하지도 않고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한답니다. 선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모든 게 된다는 것을 구원 역사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에서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갖고 들어와서 보여주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선택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해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인데 보세요 그러면 10절부터 읽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요걸 잘 이해해야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악을 하지도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뭘 보여주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에 따라 되는 거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그 쌍둥이 둘이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마음대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꼈둥?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뭐 에서가 잘못도 안 했다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아 그러면 에서는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미워하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죠. 너무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알아요. 그래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쌍둥이 중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명 사랑하고 한 명 미워한다 하면 그럼 하나님 불의가 있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우리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럼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원해도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열심을 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너무해요. 지금 뭐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네 하나님의 불의가 있네 이런 마음에 한술 더 떠요. 그걸 설명을 해주고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잘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한술 더 떠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궁휼히 여길 자는 궁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는 강팍해 하신대요. 그러면 바로 왕이 강팍해 한 거가 누가 강팍해 하셨대 여기? 하나님. 그러면 왜 바로 왕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강팍해 하셔 놓고. 그런 마음이 또 생겨야죠. 그럼 왜 우리 보고 뭐 잘못했다 그래? 하나님이 강팍해 해서 잘못한 건데. 왜 죄를 물으셔,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건 벌써 여러분하고 설명을 했죠. 강팍해 한다는 뜻은 그 강팍해 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우리 공부하냐 하면은 우리 저 여자들 성경 공부 목요일 날 그 모세 때 그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10개의 재앙이 내려오는데 10개의 재앙이 내려오는데 어떤 재앙이 내려온 후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재앙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했다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둘 다 맞죠. 즉 바로가 강팍해 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강팍해 하는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와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자기가 강팍해 했다면서.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올 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즉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아니 그럼 왜 허물하셔? 왜 죄를 물으셔?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강팍해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거야? 이런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렇게 니네가 말할 텐데 아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그런 처음에 이런 교리를 당할 때 그런 생기는 마음들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니네들이 이렇게 대답할 건데 이렇게 반응할 건데 하잖아요. 근데 이 반응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 어떻게 순종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을 판단해야죠.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안 돼요, 그게. 그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든 사람의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없습니까? 왜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지옥으로 보내면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명도 선택 안 했으면 할 말이 있어요? 건방져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아, 네가 네긴데 하나님을 힘문하느냐. 이 얼마나 또 기분 나쁜 소리예요. 이 참, 사도 바울이 너무 몰라요. 좀 이렇게 좀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풀어줄 생각 안 하고 이게 완전히 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계속 함절 나갈 때마다.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입 닥쳐 이거 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런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입 닥치려면 입 닥쳐야지 어떡할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의자 내가 맨날 의자 얘기 들잖아요. 이 의자는 이렇게 만들고 이 의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의자가 말합니다. 아니 저거는 왜 나무로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차가운 이 철로 만들었어? 내가 이 의자를 두 개 만들었는데 이 의자가 막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왜 나는 구원 안 하느냐 이런 뜻이죠. 왜 나는 저렇게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의자와 나 이 차이하고 하나님과 나 이 차이하고 A하고 B하고 어느 게 더 차이가 크냐? 하나님과 내 차이가 더 크죠. 이건 둘 다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더 커요. 의자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웃기는 소리예요, 기자. 의자가 나한테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웃기는 소리인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어느 정도로 웃기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난 좀 잘났거든요. 내가 이 의자보다 의자는 생각도 못하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만드신 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이 안 풀어지는 거죠. 또 뭐예요? 여러분 공평이라 이 fair 우리 저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죠. 뭐만 하면 it's not fair, it's not fair. 아 이거 아주 우리 참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그 가정이 그 축소판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도 다스리지 말라고 한 게 교회나 그 가정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교인들이 대드는 거나 그 애들이 대드는 거나 비슷해요. It's not fair. 뭐 사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아, It's not fair. 이 대드는 거 아니에요. It's not fair. 그런데 fair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한테 주어져야 될 것이 안 주어지면 unfair, not fair. 여러분한테 주어져야만 당연한데 안 주어지면 당연히 이건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받을 권한이 없는데 안 받으면 그건 지극히 fair예요. 구원을 받을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안 주어지는 거 가지고 unfair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100불짜리가 10개가 있어서 10개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여기 한 30명. 그러면 여러분이 100불짜리가 30개가 있어서 우리한테 한 장씩 다 나눠줬어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이게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100불짜리 하나씩 다 줬는데 갑자기 저기 걸어대는 사람이 뚝 들어와갖고 여러분 보고 왜 나는 안 줘? 나도 하나 줘 100불. 왜 나는 안 줘?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여러분? 아마 왜 여러분의 100불짜리 30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주는 자가 그 주고 싶은 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알미니언주의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알미니언주의는 선물이 아니죠. 왜?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거죠. 그래서 불공평한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모두 하고 모두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 행위로 구원받는 자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 주시니 불공평하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 마땅한 자가 참 구원을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얘기가 있잖아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설교.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갖고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우리는 구원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을 안 한 겁니까? 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 구원 안 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이해 안 가는 건 도대체 내가 왜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안 받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지. 안 받은 사람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저 자기는 잘난 거예요. 자기는 구원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해가 안 가죠. 구원 안 받는 건 당연하죠.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구원받은 모습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가서 30명 중에 한 명을 데려오면 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아, 참 그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키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니 왜 저 한 명만 데려가? 불공평해. 아니 당신 참 불공평하네. 왜 30명 중에 한 명만 데려가? 이러지 않아요. 어디 거기 그런 사람한테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전 우주에서 한 명만 구원하면 은혜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한 명만 구원해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돼요? 구원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면 지극히 큰 은혜 아니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만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참 불공평하네, 저 하나님 저거. 어느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이해하셔야죠, 여러분이. 근데 그러고들 있어요. 칼빈주의 가르침은 불공평하대요. 아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정말 정말 구원받지 말아야 말이 되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감사에 너무너무 벅차서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짓을 알면 아마 정말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 아마 말도 안 하려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면서도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하는 그 방법이 그 하나님이 직접 죽어가시면서까지 하는 그 구원이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몸둘바를 모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했는지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구원을 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지를 모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빈정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주의가 없으면 어떻게 확신하고 삽니까? 정말 솔직하면. 어떻게 확신을. 제가 그래서 참 그 교회 다닐 때 젊을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저는 교회 나오면서 항상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행위를 요구하니까 교회에서. 나보고 이제 아브람같이 그렇게 하라니까. 근데 내 마음이 솔직하게 보면 뭘 해야 하기는. 은혜를 좀 받았으면 더 잘못한 걸 깨닫고 다음 주에 올 거고, 은혜가 없으면 좀 잘한 것 같지만 그것도 또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나는 아멘을 못해요. 왜? 못하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나보고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집에 가서도 이제 편안하게 잡니다, 요즘도. 좀 허리가 아프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조금 편안하지 않지만 그럼 내가 오늘 지옥 갈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자는 게 아니죠. 왜? 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벌써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이제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 보고 뭐하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 갖는 그 자체가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왜 확신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예수님 더 닮게 일하고 계시고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점점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나의 완전한 그 성취된 모습이 보여주는데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도 그렇게 될 것을 없애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캔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물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물론 그 죄를 이제 좀 더 덜 지게끔 하시겠지만 그건 평생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루신다. 이게 칼빈주의. 칼빈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우리를 노예, 행위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왜? 내가 이따위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갖고 이거 알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갖고는 이거 안 되는 거. 그걸 알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정말? 이렇게 살아서. 그러나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러나 완전하게 너를 위해 살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이루셔서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면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죄인을 보세요. 죄인을 2번에서는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제한적 구속이에요. 즉 선택된 자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을 이 죄인에게 어느 날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바로 그 죄인을 선택한,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위해 죽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그 죄인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베네핏을 다 적용시켜 주시는 게 구원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면 여러분은 뭘 장담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 벌써 나를 선택하신 걸 장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를 위해서 죽은 걸 장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모든 베네핏을 나한테 적용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내 행위가 그 구원을 이루는 거에 보탬된 게 없고, 아니 행위로 보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행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기독교에서 자랑할 만한 그 행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게 이게 칼빈주의예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요 3번, 4번, 5번 정립하고 그리고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구원을 저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정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셔서 이루신 것인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 이루신 것인가? 그리하여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저희들로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기쁨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확신이 더욱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의 삶을 사는 그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